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해군 함정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맥캠벨함과 보급함 윌터 S딜함이 전날 타이완 해협을 남에서 북으로 항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항행 임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항해하고 비행할 것이라고 타이완 중앙통신에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춘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상황을 주시하며 전 과정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미 미국 측의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앞서 폭격기 등을 동원한 맞대응 성격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 해군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어제 오후 훙6 폭격기와 쿵징 500 조기 경보기 등이 중국 남부기지에서 이륙해 타이완과 필리핀 사이 바시 해협을 거쳐 서태평양으로 향하는 장거리 비행 훈련을 벌였다고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 수반을 자임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어제 미국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과 인터뷰에서 누구든지 베네수엘라의 헌정 질서를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줄 경우 사면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과이도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마두로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지난 2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행사하던 국가건수 권한을 인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정부 수반으로서 자유투표를 실시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선언 직후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를 비롯한 정부들은 과도정부를 인정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5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줄어든 것은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주보다 1만 3천여 건 준 것이고 지난 1969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도 5,500건 감소한 21만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정지된 셧다운 사태 여파로 공무원들의 실업수당 청구는 많아졌습니다. 연방공무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월 둘째 주 기준으로 2만 5,419건을 기록해서 한 주 전보다 약 1만 5천 건 늘었습니다. 무급 휴직 상태로 전환된 미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오늘 셧다운 개시 이후 두 번째 봉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 연방정부 부분 폐쇄 셧다운이 오늘로 35일째를 맞은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들이 어제 상원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상원은 어제 본회를 열어 공화당이 낸 타협안과 민주당이 마련한 예산안을 차례로 표결했지만 두 건 모두 가결 정족수인 60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셧다운 사태를 불러온 핵심 쟁점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만드는 비용을 둘러싼 공화 민주 양당의 대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해 장벽 건설 자금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안보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권한 행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국가적 위험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왕후닝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은 어제 당 간부들에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왕위원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위원은 이날 공산당 중앙당교 연찬회 폐회식에서 커지는 외부의 불확실성을 맞아 위기의식을 갖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면서 직면한 위협을 통제하는 데 있어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북 협상의 초점이 북한 핵과 미사일 동결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의원들은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지만 핵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최소한 초기 단계에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관측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4m, 서해에서는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북 협상의 초점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 핵과 미사일 동결에 맞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의원들은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위협이 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폐기에 우선 초점을 맞춘 뒤 비핵화 방안을 마련하는 수순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 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the most rational, realistic. It's the most rational result.
하원 군사위원이자 중앙정보국 소관의 정보위원인 코너웨이 의원은 23일 VOA 기자와 만나 미북 협상의 목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사실상 배제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가장 합리적인 결과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도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보다 북핵미사일 동결이 더 현실적인 목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김정은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거나 개발을 중단할 것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검증 가능한 옵션이라고 밝혔습니다.
I don't trust Jong-un to freeze or to not continue to develop things. And so having a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담하기 직전 싱클레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을 위협했던 북핵미사일 시험이 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그 위험을 줄이고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이번 회담 목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사실상 배제하고 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조치로서 북핵미사일 동결 조치를 우선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인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폐기 방안을 논의하는데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teps towards that. Steps towards that. And I think Perry and Schultz's letter lays out what a realistic plan would look like. The biggest thing is to for them to give up their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so that they
하원 군사위원이자 민주당 하원 진보적 의원 모임인 진보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칸나 의원은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윌리엄 페리 당시 국방장관이 제안한 페리 프로세스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기에 현실적인 계획이 어떤 모습일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ICBM과 관련 기술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야 일단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CBM과 관련 기술 폐기 방안에 우선 초점을 맞춘 뒤 비핵화 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수순이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올해부터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을 맡는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 의원도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면서 아예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일부 핵무기를 용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신 미국을 위협하는 미사일 역량을 동결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인 목표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공화당의 애덤 킴징거 하원 외교위원은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이며 이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Yeah, I think it has to be. I think anything short of that is going to be pretty bad in terms of what that means. I mean, the United States has the military capacity to prevent it. We don't want to use that, obviously, because that would be bad. But I think short of a denuclearization.
킨징거 의원은 여기에 못 미치는 것은 매우 나쁜 결과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핵 보유를 막을 군사적 능력이 있는데 군사력을 이용할 경우 결과가 매우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에 못 미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안 좋은 모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 의원도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인 목표라며 특히 한국인과 북한 주민들의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I do. I really do. Because it's to the mutual benefit, particularly the people of South Korea, but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it's also mutually beneficial.
또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대한 위협도 낮추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여러 국가들에게 상호 이득이 된다며 비핵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자국의 경이로운 성공을 볼 수 있도록 나라를 어느 정도 개방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 비핵화할 것이라는데 자신은 여전히 낙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의 존 부즈맨 상원 의원은 미국은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핵을 갖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difficult. What we don't want is countries like Japan, other countries in the area going nuclear. And so all of that plays.
이어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인 목표라면서 북한의 지도자는 미국이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길 원하고 정권 교체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대가로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은 실제로 북한이 베트남 타이완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하지만 현재 북한의 행동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그 지점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또 미한연합훈련은 북한 위협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훈련 취소나 유예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과학자단체 행사에 참석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지만 핵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지구 종말을 경고하는 의미로 핵 과학자 회보가 마련한 2019 운명의 날 시계 공개 행사에 참석한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은 20에서 30개의 핵무기와 여러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has a nuclear arsenal of 20 or 30 nuclear weapons. Many medium-range missiles to build those and a few long.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과 미북 간 대화가 이어진다 해도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They got these nuclear weapons at a great cost and a great hardship. They got them because they want
북한은 그들의 체제 안보를 원했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어려움 속에 핵무기를 갖게 됐으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미국이 체제를 전복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페리 전 장관은 행사가 끝난 뒤 VOA 기자와 만나 미한 연합훈련이 취소되거나 유예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 공격 우려 때문에 시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훈련은 예정대로 계속 시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e United States would be more than happy to reduce its commitment to and emphasis to.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방위 공약을 줄이는 것을 아주 기뻐하겠지만 이런 조건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 중에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한 만큼 국제기구에 가입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t should sign and ratify the comprehensive test ban as a, you know, a step forward towards.
북한은 선의의 행동과 군축을 위한 조치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하며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도 검증 합의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핵과학자 회보는 지구 종말을 경고하는 2019 운명의 날 시계는 작년과 같이 자정까지 2분 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핵 보유국들의 핵무기 현대화와 미국의 핵 이란 협정 파기 등은 지구 종말 시계의 바늘을 늦추는 데 실패했다며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의 핵 위협 감축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최소한 북한의 초기 단계에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단을 우려한 북한의 작은 조치일 뿐 진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2019 아시아 전망 토론회에서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다음 달 말쯤으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빈손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북 양측 모두 회담 성공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 조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I think what's likely to come out is something tangible that is a piecemeal step forward.
2차 정상회담에서 단계적이나마 영변 핵시설 등과 관련한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양측은 영변과 제재 완화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제재 완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차석좌는 그러나 이런 합의는 회담 실패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피하려는 조치일 뿐 북한의 진짜 비핵화는 요원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토론에 참석한 수미테리 CSIS 선임연구원도 미북 양국 정상이 합의에 도달한다 해도 비핵화나 평화협정에 당장 큰 진전을 이루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What's probably going to happen is that even if there's an agreement, it's just going to be a very modest agreement, right? It's not going to be some sort of a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이룬다 해도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수준의 합의에 그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뭔가 큰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차석좌는 CSIS가 최근 발표한 북한의 신오리 미사일 기지 보고서와 관련해 핵무기뿐 아니라 기존의 위협들도 미국과 북한 협상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etting a deal that promises not to do something in the future while leaving intact these operational bases.
이들 기지의 미사일은 현재 한국, 일본, 미국 등을 향하고 있는 현존 위협이라면서 미래 위협을 제거하는 협상을 하면서 기존 위협 시설을 남겨놓는다면 좋은 협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들 가운데 2019년 가장 위협에 직면할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묻는 즉석 조사가 이뤄졌으며 참석한 청중 150여 명 가운데 62%는 한국을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위해 한국을 더 압박할 것이며 이런 요인이 올해 미한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committed to engagement not just because ideologically they believe in it. They have
한국 정부는 남북 교류가 이념적으로 옳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저성장이나 높은 실업률 등 국내 경제 문제의 해결책마저 남북 협력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대북 대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51년 전 북한에 나포된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주목됩니다. 북한이 반환한다면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과 새로운 관계 수립 의지를 확인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푸에블로호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예, 미 해군 장교 출신으로 딕 체니 전 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웰스 씨가 지난 23일 폭스 뉴스 기고문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웰스 씨는 미국 정부와 미 해군, 전역한 해군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모두 푸에블로호 반환을 바라고 있다며 반환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 구축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수립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나포된 지 올해로 51년이 됐다고요?
예, 푸에블로호는 미 해군의 정보 수집함이었는데요. 51년 전인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미그기와 초계정 등을 동원한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됐습니다. 나포 당시 사망한 시신 한구와 82명 승무원은 11개월 뒤인 1968년 11월 23일 송환됐지만 푸에블로호는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푸에블로호 사건은 그야말로 냉전 시대 미북 적대 관계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평양 보통강 구역 전승 기념관에 야외 전신관에 전시해 놓고 주민들에게 미국에 맞서 싸워 승리한 상징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푸에블로호 나포 50주년인 지난해 1월 23일 관영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제의 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증거물로 되는 푸에블로호를 지난 기간 219만 명의 주민이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 성명에서 적대관계 청산과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했는데요. 아직도 푸에블로호를 반미 상징물로 선전하고 있나요?
예, 사건 51주년을 맞은 올해 북한에서 나온 관련 논평은 없었습니다. 서방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북한의 선전물에서 반미 구호가 사라지고 평양의 거리 곳곳에 나붙었던 반미 포스터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 등을 통해 기회 있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푸에블로호를 반환할 수도 있을까요?
예, 푸에블로호 반환에 대한 논의는 미국과 북한이 적대 관계에 있었던 때도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간간이 있었습니다. 북한 측이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데 따른 것인데요. 하지만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 등을 요구해서 미국이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한국 주재 미국 대사에 따르면 북한은 한때 미국이 고위급 회담에 응하면 푸에블로호를 반환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조건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네 차례나 평양을 방문했고 미북 간 정상회담까지 열리지 않았나요?
예, 최근 들어 달라진 미북 관계가 북한의 셈법에도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푸에블로호 반환은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제스처가 될 겁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푸에블로호 반환을 요청할까요?
예, 미국이 이 문제를 비핵화 협상의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반환을 요청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그동안 연방의회와 콜로라도주 의회가 북한의 반환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고 민간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계속 있었습니다. 만일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반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큰 업적으로 기록될 뿐 아니라 비핵화 협상의 분위기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유엔에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 등 법률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왜곡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에 관한 1차 국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은 이 보고서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와 증진의 기본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 보호법에 헌법에 그 같은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장애인들에게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2013년 7월 3일에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서명했고 2016년 11월 23일에 비준해 2017년 1월 7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장애인 권리협약 제35조에서는 협약 국내 발효 후 2년 내 협약의 이행 상황에 관한 1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추후에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인권 관련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점을 평가하면서도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발전으로 봐야 되는데요. 보고서의 목적이 인권 개선보다는 인권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면 그러면은 긍정적인 발전으로 볼 수가 없죠.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앞선 북한의 다른 인권 관련 보고서들도 그런 형태의 보고서들이었다며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도 장애인 관련 법률들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명목상 뭐 법이 있긴 있겠지만은 시행하지 않아서 문제죠. 나라가 북한 법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10대 원칙에 움직이기 때문에.
앞서 지난 2017년 5월 북한을 방문했던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방북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방북 기간 중 대부분의 사회 기반 시설에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장애인들이 계속 사회에서 배제, 격리되고 있다며 부정적 인식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지역사회와 당국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얻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의 시설과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체장애 또는 중복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포괄하는 학교나 교육체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에 접근하는 데 있어 특히 불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앙통계국의 2017년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장애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5%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 약 2,500만 명 가운데 137만 5천 명 정도가 장애인인 셈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의 장애인 비율이 5.9%로 5.1%를 기록한 남성보다 더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장애인 비율이 16.9%를 기록한 반면 16세 이하 아동들의 장애인 비율은 1.8%에 그쳤습니다. 전체 장애인 비율 5.5% 가운데는 지체장애가 2.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청각장애 1.3%, 시각장애 1.2%, 정신장애 0.4%, 지적장애 0.3%로 보고됐습니다. 북한 장애인들의 교육 수준과 관련해서는 6년 과정의 중학교 졸업이 전체 장애인들의 6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대학교 졸업이 14%, 초급대학 졸업이 8.2%, 소학교 졸업 5.9%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장애인 가운데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58.4%로 집계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호주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가급적 불필요한 북한 여행을 삼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에서 외국인 방문객들이 자의적 체포나 장기간 구금의 대상이 되는 일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외교부가 23일 북한 여행 권고를 갱신하면서 북한 여행 필요를 제고하라는 기존의 권고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외국인들에게 부과하는 매우 다른 형태의 법과 규정, 그리고 북한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될 위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동안 북한에 머물고 불필요한 활동을 삼가며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호주 여행 권고 중에서 여행 필요 재고는 여행 금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호주 외교부는 북한에서 호주인들을 포함해 다수의 외국인들이 체포돼 구금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적인 고려보다는 문화 정치적인 고려가 북한 당국이 외국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무례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나 허가받지 않은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 등 호주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행동들로 인해 체포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들어갈 때 북한 당국자들이 종교적, 정치적 또는 외설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어떤 물건도 가져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당국자들이 휴대전화를 감시하고 전자장비를 검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올해 16만 7천 달러의 유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약 4만 달러가량 올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사무국은 최근 공개한 2019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자료에서 올해 북한이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이 16만 7천 달러로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약 4만 6천 달러 늘어난 액수로 전체 유엔 회원국들의 분담금 가운데 북한의 부담이 지난해 0.005%에서 올해는 0.006%로 약간 늘었기 때문입니다. 유엔 분담금이란 유엔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에게 할당되는 금액으로 각 회원국의 국민소득과 외채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근거로 매 3년마다 새롭게 산정됩니다. 북한의 분담률 0.006%는 193개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133번째로 캄보디아와 콩고, 남수단과 같은 수준입니다. 1998년까지 0.03%에서 0.05% 비율을 유지했던 북한의 분담금은 1999년부터 급격히 내려가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0.009%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 0.005%로 다시 줄었다가 이번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분담금은 전체 22%인 6억 7,400만 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고 중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의 분담금은 6,320만 달러로 전체 유엔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많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주한미군과 미국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학생들은 통일에 대해 북한 주민보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전쟁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가 지난해 말 외주를 통해 전국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일외교안보청년의식 실태조사 보고서를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미국과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3%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감축해서는 안 되거나 더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도 27.1%에 달했습니다. 반면 더 감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27.3%,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5.4%에 그쳤습니다.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한 11개 사안 가운데서도 주한미군 철수는 4점 만점 가운데 가장 낮은 2.16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64.8%는 주한미군 철수가 별로 혹은 전혀 시급하지 않다고 답해 주둔 유지에 많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 조사를 대행한 민간단체 청년과 미래 전영민 연구원은 청년들의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외교 안보에 대해서 이제 20대 청년층이 이제 다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접근하고 또 이제 다른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상황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미군에 부정적인 게 아니라 미군이 이제 한국에 있어야 되는 이제 주둔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통일은 북한의 핵 문제와 평화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주한 미군이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청년층에 널리 깔려 있다는 겁니다. 국가 호감도에서도 미국은 다른 주변국보다 훨씬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을 협력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65.6%, 적대 대상은 1.8%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협력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4%, 일본은 21%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도울 국가 순위에서도 대학생 응답자의 42%는 미국이 도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4%, 일본은 9.6%, 러시아는 5.8%만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북한을 도울 나라로 중국이 23.3%로 가장 높았고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란 답변은 일본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통일 지지 여부에 대해서는 53.3%가 통일을 미국이 원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답변도 통일을 원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 34.5%를 포함해 46.7%에 달했습니다. 중국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응답은 70%, 일본은 73.9%, 러시아는 63%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어 통일을 위해 미국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5%, 중국은 74%, 러시아 62%, 일본은 48% 순으로 나타나 미국의 지원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통일연구원의 박영자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신보수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현상만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신보수주의라고 하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그 자기 이익과 또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이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기존 권위적인 세계 질서 이런 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되게 실용주의적인 측면. 그러니까 실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측면이 그렇게 발현되는 거. 현재까지는 미국에 좀 더 가깝고 미국과 함께 하는 게 내 삶의 기회도 더 많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한국 대학생들은 남북 통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북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52.8%가 동의했지만 그저 그렇다 21%,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26%에 달했습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론 33%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28.7%는 남북 간의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18%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11%는 이산가족의 고통 해결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북한 주민도 잘 살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9%에 그쳐 통일을 한국 편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강동환 동아대학교 교수는 통일을 남한의 시각으로만 교육하고 다뤄온 모순이 젊은 세대에 이어지는 현상으로 풀이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남한 사람들의 시각으로만 자꾸 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일이 요즘에 이제 그 평화가 경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기술 합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고 또 유라시아까지 기차 타고 가고 그렇게 늘 통일이 이제 경제적인 어떤 혜택, 통일의 편익 뭐 이런 걸로만 계속 그 통일의 필요성을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통일 이후 발생할 통일세 납부 의지에 대해서도 53%가 납부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반면 납부 의지가 없다는 응답도 42%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한국 대학생들의 대북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42%는 정상회담 전엔 북한에 부정적이었지만 회담 후 북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엔 39.8%가 협력 대상, 35.3%는 경계 대상이나 적대 대상이라고 답해 긍정과 부정적 인식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52.9%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부정적 견해가 우세했습니다.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꼽았습니다. 비핵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은 82.9%, 인권 개선은 79.3%에 달했습니다. 특히 대북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분야별 5점 만점 가운데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3.69포인트로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응답자의 62.8%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한 겁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54%,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50.4%가 동의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대체로 북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결과도 이번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선군 정치나 고난의 행군, 주체사상 등을 아느냐는 질문에 과반 이상이 전혀 모르거나 들어본 적만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장마당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는 응답 46%를 포함해 사실상 잘 모른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전영민 연구원은 북한 주민에 대해 젊은 층이 배울 기회가 너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학생 시절에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현재 사회에 대해서 가르치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부분이 없고 이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통일 장익성 혹은 이제 안보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는 또 20대 청년들이 잘 모르는 거죠. 만약에 또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지금 비참한 현실을 이제 나타내면서 지금 우리의 그 체제가 이제 북한의 체제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조금 더 이제 과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통일연구원의 박영자 위원은 한민족 동질성이란 게 젊은 세대에선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게 사실 그 혈연 또 무슨 뭐 공동체성, 역사, 언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같이 살고 어우러지고 교류를 해야만이 민족 동질성이라는 거,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이 있는데 그 동질성이라는 게 이제 거의 이제 너무나 약해진 거죠.
이번 조사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44.4%가 그저 그렇다, 27.5%는 다소 불편하거나 매우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다소 친근하거나 매우 친근하다는 답변은 28%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 너무 비핵화 등 정치와 경제 셈법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여성의 신원이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의 동생이 바로 그 수감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송도에 북한 보위부에 의해 관리소로 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지난 1월 17일 한국 내 대북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의 대표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광고 게시물 내용입니다. 유엔을 통해 수감자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정 대표의 소셜미디어에 북한 여성 김모 씨의 사진이 담긴 동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이 영상에는 이분은 현재 북한 16호 화성관리소에 10년째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온 언니의 소식을 듣고 탈북해 중국으로 왔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북송됐고 보위부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현재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10년째 수감되었다란 내용의 2분이 채 안 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출처는 정 대표의 17일자 광고 게시물을 본 미국 내 탈북 여성 조엔 김 씨였습니다. 현재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탈북 여성 조엔 씨는 10년 전 헤어져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동생의 생사를 알고 싶어 노체인의 동생의 영상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영상에는 김모 씨의 수감 전 사진 8장이 실렸는데요. 1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생의 생존을 바라는 조앤 씨는 여동생 김 씨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학교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그 뽑으러 왔던 분이 너무 노래하고 피아노를 치는데 너무 감동을 먹어갖고 학교 올라가 보니 피아노실에 우리 동생이 혼자 앉아서 피아노를 친데 그게 금강산의 손녀들이 내린다 하지만 그 노래예요. 그 노래가 우리 아버지가 되게 좋아했고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늘상 불러주던 노래였고 우리 집안에 그냥 그래서 그 노래가 온 친척 집안 사람들이 말하자면 18분이었어요. 그래서 걔가 그걸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그걸 막 부른 거예요. 슬퍼가지고 아버지 생각하며 부른 거예요. 당장 키도 크지 노래도 잘하지 인물도 좋지 않으니까 당장 캐스트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갖춰졌기 때문에 애가 진짜 선생님들이 다 칭찬을 했어요.
조혜 씨는 10년 전 한국에 있는 고모와 조카의 도움으로 중국 내 브로커에게 1,000만 원의 비용을 약속하고 김 씨의 구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가기 위해 중국 심양까지 왔었던 조혜 씨는 첫 구출 계획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결국 동생 구출에 실패했습니다.
돈 붙였습니다 하니까 알았어요. 넘겨줬습니다 하고 그리고 중국 사람한테 다 전화를 딱 인계해서 언니 이러는데 전화가 다 끊긴 거예요. 넘겼다 받는 순간에 수풀에서 사람들이 군대들이 동그랗게 에워싸고 완전 총을 다 들고 무장을 한 군대들이 변방대들이 왁 숲속에서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다 암암리 그 브로커들이라면 이거 다 짜고 이미 잡자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혀 넘어갔어요, 걔가.
브로커와 보위부가 짜고 돈을 갖고 온 조앤 씨와 김 씨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는 설명인데요. 조앤 씨는 자신은 이를 눈치챘고 위기를 면했지만 동생은 결국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도보위부에서 1년 동안 예심을 기다리던 동생이 폐렴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성 폐렴이 왔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병원에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살려야지 엄마. 이래갖고 내가 600만 원을 보냈어요. 빨리 어떻게든지 살려라 엄마 했는지 그때 거기 마지막 전화였어요. 그러고 한 몇 달 있다가 엄마가 2009년도 음력설 그때 잡혔으니까 2010년도 봄 그때 지금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그저 실신한 거예요.
동생이 보위부와 수용소에서 겪었을 일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또 아마 막 덩치 크고 막 이랬으면 맞았을 거예요. 아이 그 감옥 안에서 어떻다는 걸 다 아니까 막 미치는 거죠. 내가 미치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사는 거 아니에요. 가서는 사람이 깍대기를 뺏겨서 죽이는 그런 이제 지옥 같은 데잖아요. 북한이라는 데는 그런 데를 내 동생이 끌려가서 이제 그 받을 그 수모 그 맞을 고생 거기서 이제 도둑질에 먹고 살아야 되고 배고파서 걔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배고파서 설설매요.
절대로 잡혀서는 안 되는 곳이 북한이라고 말하는 조앤 씨도 북송된 경험이 있기에 동생 염려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10년 세월을 그렇게 살았던 조앤 씨는 동생의 생일이 곧 다가오기에 동생을 그리워하는 동영상을 만들었고 우연히 소셜미디어를 보게 된 겁니다. 이 일은 조앤 씨가 희망의 끈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길이 있다는 걸 이전엔 몰랐기 때문입니다. 16호 화성관리소에 수감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생의 사진과 자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UN에 제출해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입니다. 정 대표는 김모 씨가 있었던 수용소가 지난 2009년 사라지면서 수감자들이 모두 16호 화성관리소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여러 통로로 확인했고 이를 근거해 김모 씨의 행방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생사 여부는 확인할 수 없기에 국제사회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계기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인권 상황 조사 피해자 가족 증언이라는 제목의 증언집을 발간했습니다. 현재 수감돼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이 공개된 첫 사례였습니다. 증언집에는 10명의 수감자들의 체포 상황과 이유, 방법 등이 기록됐는데요. 정 대표는 올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김 씨를 포함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생사 여부 확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초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 사무소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때 정례 브리핑을 할 때 UPR이라고 하죠. UPR 때 북한 당국의 여러 가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생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먼저 제가 주장을 했고요. 그렇게 했고 좀 확인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년에 만든 자료가 있고 10명이 자료가 있고 더 중요하게는 그 자료에 지금 현재 수감된 사람들이 사진이 있다. 이 사진을 가지고 북한 당국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당신들이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증명을 해봐라. 이렇게 하려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명단 여러 가지를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증언집에 이어 최근 노체인은 고문 피해자 증언 조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루어진 고문 피해자 증언 조사는 탈북 후 중국에서 강제 북송됐거나 탈북에 실패한 후 북한 보위부에 의해 고문당한 29명의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생년월일과 이름, 탈북 시기와 북송된 횟수, 한국 입국 시기, 그리고 고문 내용과 후유증을 적은 고문 피해자들의 나이는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합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감, 한국으로 넘어간 가족을 따라 나선 두 사례 외에 모두 생계에 대한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주부가 가장 많았고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대학생과 중학생 신분이었는데요. 연령에 상관없이 보위부 내에서 탈북을 시도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고문과 폭행의 후유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1997년 1차 탈북을 시작으로 세 차례 탈북 후 2004년에 한국에 입국한 이모 씨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당한 후 보위부에서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심하게 맞고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30대 초반 여성은 고문 과정에서 심장 질환으로 정신을 잃었었고 그 후유증으로 2009년 한국에 입국한 후 심장 보조기구 사용 장애인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 대표는 북한 내에서의 고문은 탈북자들이 탈북 과정에서 잡히거나 중국에서 북송되면 피할 수 없는 관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은 조엔 김 씨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줬습니다. 조엔 씨는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가슴 아프다며 만날 때까지 살아있기만을 바랬습니다.
언니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나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이를 악물고 살아서 꼭 만나야 돼. 어떻게든지 살아서 꼭 만나자. 언니가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 많이 많이 사랑해. 많이 보고 싶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077년 1월 25일 독일의 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인리히 4세가 눈밭에 맨발로 무릎을 꿇고 로마 교황에게 용서를 비는 이른바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년 전인 1073년 로마 교황에 즉위한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황이 황제의 허가 없이 성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는 격분하게 됩니다. 성직자 임명권이 교황에게 넘어가면 황제는 가톨릭 사회 내에서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하인리히 4세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폐위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에 맞서 하인리히 4세를 파문시키게 됩니다. 결국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하인리히 4세는 1077년 1월 25일 교황이 머무는 카노사 성에 가서 눈밭에 사흘간 무릎을 꿇고 교황에게 용서를 빌게 됩니다. 1077년 1월 25일 발생한 카노사의 굴욕 사건으로 가톨릭 교황의 권위와 세력은 막강해지게 됩니다. 1915년 1월 25일 미국 동부 뉴욕과 서부 샌프란시스코 간 4,700km를 잇는 대륙 횡단 전화가 최초로 개통됩니다. 이날 처음으로 통화를 한 사람은 전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레이엄 벨과 토머스 왓슨이었습니다.
On that day, though separated by the continent, Bell and I talked to each other.
뉴욕에 있던 벨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왓슨은 이날 감회에 젖어 20분이 넘게 통화를 합니다. 대륙 횡단 전화가 개통되기 이전에도 이미 뉴욕과 보스턴 그리고 뉴욕과 시카고 간에 전화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는 소리의 전달이 너무 약해서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1915년 1월 25일 개통된 대륙 횡단 전화였습니다. 증폭기를 사용해 음질을 대폭 향상시킨 대륙 횡단 전화의 개통으로 미국은 전국적으로 통화가 가능한 새 시대를 맞게 됩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수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We took the step to suspend several of the largest exercises.
일주일 동안 쏟아져 나온 남북한의 주요 소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골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
우리 당과 국가 국내의 최고 영도자 역사적인 방문길에 오르셨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화합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소명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수의
북한 관련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 포커스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VOA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